사무엘하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경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온전히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다 같이 신자로서 그 신자의 존재 의미, 신자의 존재 이유,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이랬을 때에 나의 존재 의미가 뭐냐?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점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버리면은 신앙은 첫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단추를 처음 것을 잘못 끼우면은 뒤에 몽땅 다 잘못 끼운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출발부터 좀 다르게 아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준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설사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교회에 와봤달지라도 그냥 한번 와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점차 믿음 있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뭐가 잘못된 게 되냐면은 그 신앙의 이유,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유나 믿음의 목적을 나를 기준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아니면은 하는 일이 하도 안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나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이렇게 믿음의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다 두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믿음의 주체를 나에게 두게 될 때에 항상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또 믿음의 이유나 믿음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신자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신앙의 바른 출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신자로 지금 존재하는 그 목적, 모든 의미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에, 아하,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뭔가 일이 있어서 나를 불러서 신자 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다른 신앙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 나는 나를 위해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따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아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이라면은 바로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철저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차별된 그런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 이것 자체를 뭔가 좀 초월하게 될 것이고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드러내고 그걸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 신앙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아주 슬픈 그런 노래입니다. 일명 다윗의 애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의 슬픈 노래다. 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을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사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있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예를 썼던, 그래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길 뿐에 넘겼던 그런 그 다윗과 사울의 그런 관계인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런 사울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면서 그냥 슬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까지 슬퍼하는 그 노래까지 지어서 애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다윗이 마음이 좋구나, 다윗의 인격이 훌륭하구나 그런 식으로 보지를 마시라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음을 사울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 산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뭔가 다른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날 죽이려고 이러셨던 그런 사람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지금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봤다 하겠습니까?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개인적인 나와의 관계 이건 접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떤 대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사울을 바라봤고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가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애통이 과연 무엇으로 인한 애통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애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의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원수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이하고 슬퍼할 때 우리 애통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느냐? 내 애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그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이하고 슬퍼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다 내 육신이 있죠. 내 육신의 문제가 연결되어 가지고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애통을 하고, 항상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슬픔 애통의 추종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의 애통함과 우리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뭐냐면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를 아니한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죠. 다윗 중심에 있던 게 뭐냐. 18절에 보면은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네, 그렇게 말하죠. 활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에 쓰이는 무기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이제 가지고 활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용사, 활이라고 하는 용사의 무기잖아요. 용사가 쓰러진 여기에 대해서 통의하는 노래다. 이러한 뜻으로 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용사가 죽었다는, 용사의 죽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나단은 우리가 용사다 그럴 때에 뭔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전쟁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환 한 사람은 단량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요나단 용기가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나단 보면은 야, 요나단 용서했다 뭐 이런 말이 뭐 그렇게 타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울은 사실 용사라는 이런 말로 붙여부르기는 조금 좀 부끄러운, 미안한 그런 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어떤 전쟁에서 그 용사 같은 모습 보여준 그런 전적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용사라 이렇게 읽었기에는 뭔가 낯뜨거운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 그 말입니다. 했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고, 그런 그 사울을 가리켜서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왕 뭐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높여주려고, 사울을 좀 높여주려고 형식적인 말로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을 용사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데 사울을 용사로 부르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이 다윗은 용사를 볼 때에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용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사로 본다면은 뭐 뻔하죠.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조건,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용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키도 커야 되고 힘도 엄청 써야 되고 용기도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 용사다 이렇게 말하면 웃을 거예요. 저 때가 무슨 용사냐 말이죠. 용사 말라 밑에 죽었냐, 이런 말밖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 이렇게 길끌어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용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에서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사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에 대해서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과 힘 이런 게 필요치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싸움 거기에는 인간의 힘과 어떤 인간의 그런 그 힘들이 필요치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사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 부른받은 하나님이 용사라는 것, 이걸 깨닫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되었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용사다운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용사라 그럴 때에 그 용사의 용사다운 모습이 뭐냐면은 힘이 세다는, 이것이 용사다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자체가 용사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자체가. 그래서 믿음이 용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용사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지를 크게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용사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 이렇게 일컬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심이 없다는 것, 반대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용사를 신약에서는 군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군사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싸운다 이런 뜻이기보다도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된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군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나가서 뭐 주님을 위해 막 싸워야 될 그런 생각이 돼버리고, 주님의 싸움에 참여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뭔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전쟁터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고 참여되었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처럼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윗이 애통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이스라엘이 뭐 용사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손실이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통의 이유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가드에도 구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다윗이 지금 염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조롱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애통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 열정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싸움에 굉장히 열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싸움. 내가 조롱을 받으면은 나의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가려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하할 때에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한 걸 누가 조롱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 못 참는 그런 분노가 태반이라고 말입니다. 천지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이 옳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막 화가 나면서 반박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천지의 창조라는 게 내가 믿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못 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내가 못 참겠다는 것. 이러한 심리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천지의 창조를 믿는다면은 믿는 자답게 나부터 살아가지를 못하면서 누군가가 이 천지 창조를 무시하면은 화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천지 창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의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킨 모든 일에 나는 불만을 내걸 수가 없고 오로지 복종할 뿐이라는 것. 이게 지금 창조를 아는 사람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서 난 창조를 믿는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 창조를 부인하면서 그걸 짓밟으면서 결국은 남이 나의 창조론을 무시할 때에 반박하는 결국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신자답지 못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아시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제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자기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혀주고 옷에는 금노리를 장식할 수 있도록 나를 부강시켰다는 그런 얘기죠. 사울이 그런 왕이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슬퍼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느냐. 결국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 잘 살아보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걸 책망하는 말이 바로 24절에 그런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화려한 옷 입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내 옷에 금노래기를 장식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걸 안 주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두고 왕을 따로 세우고자 그게 그들의 욕심이었던 얘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왕을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이루어준 사울인데 그런 사울 죽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영웅이 죽었다. 우리를 잘 살게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슬픔은 다윗의 슬픔과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따로 구한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을 잘 살기 위해서 왕을 구한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방인 앞에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생각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은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서 내 원수가 죽었다, 야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울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 이것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관심거리였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슬픔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린 과연 무엇으로 슬퍼하고 살아가느냐? 과연 내 슬픔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슬픔이냐? 이걸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슬퍼할 때에 이처럼 내가 이 세상 문제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문제 때문에 낙심해버릴 때에 이러한 모습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러한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행여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염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애통해 할 때에 그 속에서 나로 인해서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염려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행위나 가려지는 건 아닙니까? 항상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살아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풍랑에 사도 바울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믿음이 뭐냐 이걸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용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픔이 있고 염려가 열통이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뭐 제 주보를 줘서 저를 알았다 하면서 주보의 설교를 보니까 제 문제를 상담해도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뭡니까? 그 교회가 한 3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인데 얼마 전에 그 안소집사 뭐 그런 투표를 했는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남편이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은 그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좀 오랜 신앙생활 했고 또 나름대로 많은 봉사도 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이 떨어져 버리고 대신 그 집사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보다 교회도 늦게 나왔고 또 봉사 별로 안 했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목사 눈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붙었다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울어요. 킥킥 울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고 개종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머리가 막 핑 돌아버립니다. 그냥 좀 성경 문제 가지고 물어보면 참 재밌게 말해줄 건데 이 말도 안 된 얘기 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성질이 속이 막 붙어져 오르는데 성질을 낼 수는 없고 남은 교인인데 말이죠. 또 성질을 내가지고 마음 상처입을까 그게 좀 그 옛날 같은 막 성질이 푹 느끼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질이 많이 누그러뜨려가지고 화를 못 냅니다. 그래 차근차근 얘기했죠. 보세요. 천국 가는데 집사람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 성부로 천국 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집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온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또 개종하려고 천주교에 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왔는데 교회만 가면은 또 성질이 나고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옮겨봐야 그 마음과 어디를 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옮길 생각 말고 먼저 그 마음것도 고치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면 차근차근 얘기하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뭐 여러분이야 뭐 이제 뭐 수준이 있다 싶어가지고 참 그것 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노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 좀 이해가 돼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봉사하고 투표할 때 내가 붙들고 생각하기엔 떨어져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질 팍 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나보다 좀 못하고 늦게 온 사람 붙었는데 성질 안 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슬픔의 이유 슬퍼하고 애통이 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상대가 집사 떨어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울다는 것이 제가 눈물이 아깝더라 그 말입니다. 눈물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애통함이 있고 눈물을 흘려보려면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참초함, 내 신앙이 보잘것없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좀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좀 나오고 슬픔이 생기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그런 거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진짜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 천국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 그저 내 자존심에 연관된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로 운다는 거, 이게 참이 눈물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분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슬퍼 애통하는 그 모든 그 이유들이 과연 하나님 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쪽에 파묻혀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은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바로 그분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슬픔이 있어야 되고 우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물이 진짜 아깝지 아니한 귀한 눈물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눈물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런 얘기죠. 애통함이 나와봐야, 슬픔이 나와봐야 자식 문제고 돈 문제고 내 직장 문제고 내 육신 문제, 항상 여기에 판묻혀 있을 뿐이지 어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그런 문제 가지고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답답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진짜 어떤 죽음이란 위험이 사라진 기쁨의 그런 장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 멜루가는 가져온 것은 당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애통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슬퍼해버렸다. 사울의 죽음으로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이걸 염려하고 그것으로 애통해야 하는 이런 다윗의 중심 사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 어제 그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하신 이름이 나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이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우리들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은 자기 이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내 중심으로 자라기를 소원하시라 그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것으로 분노하지도 마시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바른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조롱받고 무시받고 나로 인해 한 짓밟혀지는 이런 분이 도의시해버리고 내가 무시받는다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이 문제가 애통이 한다면 이미 그건 잘못되어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고난받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자들은 그 십자가 지고 그 피 흘리면서 골고다에서 이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눈물이나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슬프고 애통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날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보고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냐?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고난으로 슬퍼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죽을 때에 뒤에 따라온 자들은 주님의 고난하고 슬퍼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날 위해 울어라. 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버리지 못한 내 때문에 주님 길을 가지 못한 너희 자신을 위해 보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 그 수요일날 말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순환 영화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보시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시했다면은 뭐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는 참 슬프더라. 울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슬퍼한다 해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게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근데 가지는 아니하면서 야 주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고통당하셨습니다. 운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날 위해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 것을 버리지를 못해서 주님 가신 길을 가지를 못하는 나를 위해 슬퍼하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통이 없더라 그 말이죠. 애들처럼 해달라는 것 안 해준다고 우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원이가 자주 오다 보니까는 지원이 가만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지원이 울 때는 지 하고 싶어 못하게 웁니다. 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운하는 것 안 주면은 막 띵깡으로 운다 그 말이죠. 그게 애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애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그 앞에서 우는 거에 통해하는 것. 그런 신앙의 소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눈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날 위해서 울지 말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울음, 애통이 뭐냐면은 주님 가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마다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을 수 있다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고 염려하시고 애통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나를 두고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등기로 쓰여져야 될 내가 오히려 죄의 등기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이걸 두고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통, 이런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십자가 때문에 나오는 애통과 슬픔이 있을 리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온다고 주를 믿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윗 같은 슬픔과 애통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더듬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애통이 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애통이 슬퍼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굳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애통이 한다. 이거 자체가 내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러한 신호거든요. 그 애통이 있을 때에 애통은 여러분을 하여금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쓸데없이 깊이 애통이나 슬퍼하지도 마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것,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이걸 두고 애통이나 슬퍼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애통이 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그 슬픔과 애통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다윗은 사울과 요나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두고 애통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슬픔이었고 무엇이 우리 애통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의 육신이고 세상의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신약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을 말하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나를 도에 통해 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세상 것을 버리지를 못해서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나를 두고 애통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애통과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 애통할 수 있고 슬퍼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